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다고 23절이 말하는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 명령대로 제자들이 배에 올라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길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갈릴리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람이 불고 아주 거대한 파도가 일어났는데 배가 물결에 덮일 정도로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영상 사진 보여드린 것 같은데, 갈릴리는 지형상 이렇게 바람이 거세게 불면 조그만한 호수인데도 엄청난 파도가 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인데, 아마 이때 그런 식으로 큰 바람이 불고 거대한 파도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어릴 때부터 익숙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대부분은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 보시면 제자들이 와, 잘못하면 죽겠다 생각할 만큼 엄청난 물결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연속해서 생각하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큰 소리치는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보면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 일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거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놀이 일어나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고 자칫하면 내가 이거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신 나머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큰 배가 아니고 조그만한 배예요. 사실 이게 고대에서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다니는 배라는 것은 그야말로 쪽배거든요. 사람들이 노를 저어 다니는 그런 쪽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할 정도인데도 예수님은 정신없이 주무실 정도로, 제자들이 깨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피곤하고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절 보면 주무시고 계신데 답답해서 제자들이 깨운 거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요, 야단을 맞았어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야단치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게 무서워할 일이냐, 뭐 이런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다가 어려운 일이 밀려 닥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실 많은 경우에 불안과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증거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의지할 줄 모르면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 불안과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치르는 대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밀려 닥칠 때, 고난과 특별히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무엇보다 순종하다가, 주님의 뜻을 받들다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형태로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놀이 일어났지만 그 바다의 파도 때문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도 치시지만 제자들만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엄청나게 놀라게 됐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이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꾸짖는다고 이 큰 바람과 파도가 당장 잠잠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놀라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인생의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자비하신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인생에 파도가 일어나고 이 물결에 거의 배가 잠기게 되고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뭐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살려달라고 신음하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염치가 있지, 그런 염치 거기서는 찾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염치를 찾고 내가 체면을 찾고, 여러분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 죽겠다고, 내가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신음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없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손치더라도 사실 그것은 작은 일이에요. 사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에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23절부터 27절까지가 한 가지 사건이고 28절부터 34절이 또 한 가지 사건인데, 이게 마태복음에 연달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반드시 연달아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성경에 이 두 사건, 바다의 놀이 일어난 사건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사건이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두 사건은 아마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일 거라고 추측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어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주 독특한 것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몰랐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예수님을 엄청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을 귀찮아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좋은 분인 것,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귀찮고 예수님이 밉고 예수님이 싫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참 재미있는 일인지 몰라요.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세계에 개입하지 말아라, 우리 영역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장하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상관하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상관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세요. 자신들의 영역에 간섭하지 마라, 우리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귀신들의 영역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은혜는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은혜는 개입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먼저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예배에 나오고 알아서 예수님께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왜 돌아다니시냐 하면 은혜는 찾아가는 것이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공연히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항상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간섭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그런다고 해서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가는 것이고 개입하는 것이고 간섭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귀신 들린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도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34절 보시면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가다라 지방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거기 28절에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자기 동네를 떠나시라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사실 좀 더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서 떠나시라, 자기 지방에서 떠나시라 이렇게 부탁했던 이유는 앞서 이 사람들이 치던 돼지 때 이거는 야생돼지 한 마리가 아니고 아마 돼지를 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때라고 말하는 걸 봐서 많은 돼지를 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돼지 때가 다 몰살 당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싫은 거예요. 돼지 때가 몰살 당한 것은 귀신은 얼마나 더럽고 파괴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가다라 지방 사람, 돼지 때를 치던 사람에게는 이게 사실 엄청난 손해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이상한 것이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돼지 때를 치는 사람이 있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갈릴리는요 사철 푸르는 곳이고 민물이 있고요 농사짓기 좋고요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살기 좋은 곳은요 다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살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갈릴리에는요 로마 가버나움에는 이제 그게 교통의 요충지니까 백부장도 있고 로마 군대도 있었지만 그거는 파견되고요. 실제로 갈릴리 주변에는요 로마 사람들이 사는 커다란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돼지고기 찾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찾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찾지 않지만 근데 이게 구하기 어렵거든요. 더운 지방이어가지고요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돼지를 먹기도 하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먹을 그런 돼지 고기를 공급하는 일종의 업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으니까 당연히 돼지 기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의 문화에 편입이 돼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한 부정한 짐승을 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돼지 때 귀신들이 우리 돼지 때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그러셨는데 왜냐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다 청산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혹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사건이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싫다는 거예요. 손해가 났거든요. 사실 피해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삶에 피해가 생길 때도 있어요. 우리 삶이 뒤집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청산하고 포기해야 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환영하고 맞아들였다면 그저 손해보고 돼지떼 잃어버리는 정도로 끝났을까요?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생명을 얻고 더 많은 치료를 받고 더 많은 회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여서 누리는 은혜보다 예수님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더 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청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요. 예수님을 환영하면 예수님 덕분에 치러야 될 대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 치르고 예수님 맞이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큰 은혜요, 훨씬 더 큰 복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래서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